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 행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런데 과연 이 나사렛 예수라는 타이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그렇게 불리시게 되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우리가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본문이기도 하고 그냥 읽다가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폐로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원래 출생하셨던 베들레헴에 사신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도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사시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 그는 계속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목도로서 생활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이 타이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크리스천들을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노츠렘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나사렛이란 대로 나사렛인데 그래서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을 노츠렘 그런 거 우리식으로 하면 노스렘이 되겠죠? 임 하면 복수가 됩니다. 크리스천들을 그들은 노츠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에서 유래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노츠렘이라고 부를까?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셨다. 좀 독특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애굽에서 어릴 때 몇 년 사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처음 이런 스토리는 오늘 처음 봤다 하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간과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와도 많이 연관이 되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했던 사건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떠나자 13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요셉도 꿈을 참 많이 꾼 사람인 것 같아요. 구약시대에 야곱이 그랬고 또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도 꿈을 여러 번 통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나타낸 것도 1장 20절에 보면 현몽하여라고 나오고요. 오늘도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서 현몽하여. 그런데 오늘 보면 현몽이 세 번이나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천사가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유럽으로 가, 한국으로 가라 해서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거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꿈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사실 복음시대까지는 굉장히 자주 나타났던 기록이기도 한데 더 이상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없는 이유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천사를 보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할 거예요. 내가 배우자를 보고 하나님이 저 여자다, 저 남자다 그러면 굉장히 쉽죠. 가끔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결국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꿈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하여간 요셉에게 오늘 세 번이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을 구체적으로 지시해주는 특별한 계시가 따르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주의 사자가 요셉이 현동에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즉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합니다. 애굽에 가서 내가 다시 지시할 때까지는 돌아오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이 헤롯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헤롯 대제입니다.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헤롯이 멀지 않아 죽을 것을 또한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정확하게 이 계시로부터 언제 헤롯이 죽었는지는 우리 정확한 연대는 찾기 힘들지만 1, 2년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대충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즉시 순종합니다. 요셉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잉태한 것도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했을 때 그는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참 믿음이 강하고 또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지시할 때 그가 밤에 그대로 일어나서 라고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밤에 그러니까 천사의 계시를 받자마자 그는 바로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의 믿음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데요. 일단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요셉의 믿음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족보상으로는 계속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오늘도 여기 보면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의 관계를 마태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약간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은 표현을 쓰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마태는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밤에 일어나서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물렀다고 15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태는 다시 한번 구약의 성실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쓴 기록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취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합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들과 같이 여기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이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아들처럼 여기셨다고 이렇게 사실은 첫 아들이죠. 온 민족 중에서는 이렇게 강조해서 말을 한 것을 마태가 이용하면서 이 15세기에 있어 주전 15세기에 일어났던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동시에 예수님의 생애를 미리 예고해주는 전주복이었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이 이제 다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냈다가 다시 불러오셨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천천히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1차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이 돌아와서는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오심을 통해서 그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을 리플레이스하는 분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동시에 그러나 이 두 번째 이스라엘은 예수님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언약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마태가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 오신 사건은 단순히 그냥 헤롯이 무서워 도망갔다 온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이스라엘을 리플레이스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러한 메시아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8절에 보면 헤롯이 이제 두 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는 학사 대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기 예수를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 어린 아기 예수를 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없애야만 나의 왕위가 굳건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내 왕위를 아들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빨리 와서 어디 있는지 알려줘야 가서 군사들을 보내서 죽일 텐데 동방박사들이 하루 기다려도 안 오고 이틀 기다려도 안 오고 며칠 지나서 속은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노해서 사람들을 보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라고 해보신 물었을 때 아마 채 2년이 안 됐습니다라고 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해서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지금 인구 기준으로 보면 베들레헴의 인구는 약 8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실제로는 1,000명 정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많을 때는 1,600, 적을 때는 300명이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평균 1,000명으로 보면 이때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아기들의 수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 수는 많으면 30명, 적으면 10명 정도,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과도 연결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출애굽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어린 아기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마태는 다시 한번 이것이 구약 선지자 예레미야가 한 말씀에 성취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사실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을 끌려갈 때 남자들만 주로 끌려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거의 5마일을 어머니들이 따라가면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 5마일 지점이 라마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은 누굽니까? 야곱의 어머니죠? 이삭의 아내죠? 그러니까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라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표하는 표현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라마까지 그들이 따라가서 라헬이, 즉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시 한번 헤롯 때 다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마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아들들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따라가며 애곡했던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헤롯에 의하여 학살을 당한 어린 아들의 어머니 베들레헴에서 통곡했다는 것을 마태는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기록이 다시 한번 성취되는 사건이었다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아기 예수는 천사의 지시로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물렀다가 19절 이하에 보면 이제 헤롯이 죽은 후에 그가 요셉이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19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 이 헤롯은 아까 헤롯 대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또 다시 즉시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실제로 애굽이 베들레헴에서 애굽 국경까지는 약 60마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시내 반도에 있는 애굽 국경을 얘기하는데요. 만일 애굽 나일강 쪽으로 갔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는데 지금의 기록을 봐도 오래 걸리면 그것이 40일 걸리는 거리고요. 짧게 걸리면 열흘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요셉이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헤롯은 죽었는데 헤롯 대제는 죽었는데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부모왕입니다. 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어거스터스 황제가 이스라엘을 이제 그 헤롯의 세 아들에게 나누어서 맡깁니다. 헤롯 대제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헤롯이 다 맡아서 통치를 했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어거스터스 황제가 이스라엘의 반란을 염려해서 세 지역으로 나눠서 맡기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아켈라오가 맡습니다. 아들, 사다들. 그런데 이 아켈라오는 아버지 헤롯 대제만큼 포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또 문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다시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22절을 보면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로 가다가 천사가 다시 꿈에 나타나서 그러면 갈릴리 요셉은 갈릴리 사람이죠.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보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왔었는데 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다시 가게 된 것을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아켈라온은 결국 그의 포악한 성격으로 인해서 오거스토스에게 패배를 당하고 고을 지방으로, 아사디아 지방으로 귀향을 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켈라오가 있는 동안 요셉은 그곳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23절에 보면 그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사실은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입니다. 원문은 X로 되어 있는데 영어는 파워캡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구약을 찾아봐도 이 말은 없습니다. 무슨 뜻인가? 이제 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학자들이 잘 연구를 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요, 원래 이스라엘 발음으로 하자면 나차렛이 됩니다. 또는 나차롯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 우리 이사야 11장을 지난주에 읽었는데요. 이런 말씀 보았죠. 이제 뿌리에서 한 싹이라며 그 가지에서 한 줄기가 나서 그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가지라는 말, branch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차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서 비인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가지가 나차르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신, 나사렛으로 가신 것은 가지라는 그 단어가 있는 지방으로 가신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재밌는 해석이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나사렛이라는 단어보다는 선지자들이 여러 번 시편과 이사야에서 예수님이 비방과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는 예언을 계속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시편 22편 6절에 보면요. 시편 22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시입니다. 사실은 시작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시작하는 시가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메시아 시라고 하는데요. 거기 6절에 가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다윗이 썼지만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방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49장 7절에서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이제 메시아에게 너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할 것이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관원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3절에 가면 그게 잘하는 말씀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이렇게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받을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사렛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멸시를 받는 동네가 나사렛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서울의 동네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중국 도쿡이 나온 영화가 하나 있었죠. 그 동네가 어디, 영등포 어디였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그 동네는 중국 조폭이 사는 데다 이렇게 오해를 했다고요. 어디 삽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전에는 강북이 굉장히 좋았는데 강남이 생긴 다음에 아마 강남 사람들이 강북에 삽니다 그러면 조금 낮춰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지방색 어디 사람이라 그러면 멸시하거나 경계하는 이런 게 굉장히 강한데요. 유대 사람들과 심지어는 갈릴리 사람들도 나사렛 서서 왔습니다 그러면 쳐다도 안 봤다고 합니다. 형편없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런 기록 기억하시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네엘에게 전도를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그런데 그가 나사렛 그리스도다. 나다네엘이 뭐라 그랬는데 나사렛에서 거기서 뭐 좋은 게 나온 거로 나사렛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보라 그러죠.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굉장히 경건한 유대인이었는데도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전혀 현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보게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아무도 환대해주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굳이 어디 사람에게 찾지 마시고요. 하여간 나사렛 사람들은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고, 가장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시편과 이사야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모든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과 천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이 그가 나사렛에 가서 사심으로 성취되었다고 마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인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는 분명히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족으로, 왕손으로 소개를 했지만 그런데 2장에 가서는 그리고 동신자는 동방박사들도 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경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는 바로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그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는 천대를 받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시고 그렇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므로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류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는 멸시받는 나사렛 사람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제자들을 사도들을 불러 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멀리했던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죠. 예수님은 사실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나사렛 사람이 되신 겁니다. 대한민국에 요즘 참 안타까운 표현이 있죠.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표현이 금수저, 수저라는 표현입니다. 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출신이나 지방이나 집안이나 학력 등이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금수저가 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금멸류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배경을 우리가 자랑하는 시대, 그걸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되신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어디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것만큼 놀라운 배경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부끄러워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과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 것은 그가 애굽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나사렛에 가서 정착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부분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한, 재생한 놀라운 계시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은 성공으로, 승리로 바꾸어 주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생애에서의 이 출애굽의 기록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들처럼 사랑하신 민족이었고 또 출애굽이란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언약을 어기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참 사람으로 오신 그리고 참 이스라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생애는 첫 사람 아담의 실패를 반전시킨 둘째 아담의 놀라운 반전의 그리고 승리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와 단절된 분이 아닙니다. 아담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현하시면서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생애는 이 인류의 역사와 분리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셨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출애굽을 직접 체험하심으로 인류의 실패와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주신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Jesus had to flee to Egypt because of Herod's massacre plan. But this was to experience what Israel went through 4,000 years ago. Because Israel experienced the grace of salvation through deliverance from Egypt, the Exodus. But when they came to Canaan, they broke the covenant and they failed. So God sent His Son, Jesus Christ, to this earth and had to have Him experience the same Exodus experience. But when He came back from Egypt, He obeyed the covenant fully, while Israel failed to do that. So He became the second Israel, and He became the second Son of God, because Hosea declared that God considered Israel as His son. So Hosea 11:1, He said, I took my son out of Egypt. And Matthew applied it to Jesus again, because Jesus fulfilled the prophecy or the declaration by Hosea that God had loved Israel as His own son, but they failed. So He had to send His true son, Jesus Christ, again, and had to send Him to Egypt and bring Him back from Egypt to Israel. Now this time, Jesus represents all human race, and He will grant us the grace of spiritual exodus. That's why Jesus said, I didn't come to nullify the law or the prophets, but I came to complete or perfect it. Jesus came to perfectly obey the law and the covenant so that we don't have to. We are not saved by observing God's law. We are saved by believing in Jesus Christ, who came as a human being to die for our sins, and who perfectly obeyed God's law on behalf of us. And that does not give us any excuse. That does not justify our failures. That does not justify our negligence. Still, Jesus' grace, His success, and His victory is enough for our redemption and forgiveness. So we are not saved by works of the law. We are saved by the grace of God. And this grace was granted through the birth and life and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his is the first meaning. Why did He go to Egypt and came back? Because He had to go through the experience of Israel once again so that He can complete or perfect the history of Israel as the true Son of God.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위험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셨습니다. 참 어린 아기들이 10명 내지 30명이 학살을 당한 것은 안타까운 역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호하신 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메시아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릴 때 죽음을 당하시면 안 되겠죠. 성숙한 성장한 인간이 되어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다음에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지켜주셨고 자기 예수님도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켜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련에서 제외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꿈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꿈보다 더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다는 말씀을 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는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더 나아가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고 그러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움을 당한 것입니다. 처음에 설명해 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크리스천들을 노츠림이라고,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총독 벨릭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인데요. 그때 제사장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고소합니다. 이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로마를 혼란케 하는 괴수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미 히브리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고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3세기의 학자 포툴리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크리스천들을 노출임이라고 불렀다. 3세기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도 아마 제가 한 번도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지 않았는데요. 다시 옛날에 같이 일했던 유대인들을 만나면 이번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당신들은 히브리어로 크리스천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마 지금도 노출임이라고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부른다고 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오셨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나사렛 사람들 또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두 나사렛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크리스천들은 노출임입니다. 히브리어로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노출임으로서, 나사렛 사람으로서 멸시당한 것과 고난 받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사렛 사람으로서, 노출임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요한도 공회에 불려가서 그들이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으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한 능욕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나사렛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나사렛 사람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계속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산상설교에서 팔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르쳐 주셨다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것 기억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죄와 연약함을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화의 여덟 가지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여덟 가지를 잘 시행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렵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팔복에 나오는 그렇게 성품들을 지키자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이것을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낙심 대신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여덟 가지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사렛 예수를 본받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100점 맞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기준을 겸손하게 예수님을 본받고 50점으로 잡습니다. 100점 맞으려 그러면 하나도 못할 것 같아요. 50점만 되도록 괜찮겠다. 그래서 제 목표는 팔복에 8가지에서 50점씩만 4개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8개를 하는데 나 100점 맞을 생각하지 않고 50점만 맞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인 제가 항상 부족하더라도요. 50점짜리라고 생각하시고 기대를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나사렛 사람으로 예수님이 불리우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고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분명 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자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표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워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련 가운데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김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나는 나사렛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나사렛 사람이다.
나는 나사렛 사람이다.
옆을 돌아보시면서 너는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의미는 열심히 받는다. 고난당하는 메시아. 겸손한 자, 낮은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흡수저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제가 좀 싫어하니까 더 안 쓰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멸시를 받더라도, 대접을 당하더라도, 나사렛 사람이 오신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뿐이 아니라 2018년,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용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참 낮고 천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또 그는 나사렛에 가서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본받는다는 것이,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신분이 낮아져야 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에 배경이 없더라도 심지어는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멸시를 당하시고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셨던 것을 저희가 항상 기억하면서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헤쳐나가게 하시며 주님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을 마감하면서 정말 내가 그러한 낮은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돌아보며 반성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2018년에 더욱 낮아지며 나사렛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심하